또 말씀을 좀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말씀인데요. 성경,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우리가 늘 해오던 대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 한 구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아멘. 주님, 이 아침에 이 말씀으로 저희에게 가르치시고 저희에게 큰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십자가의 두 측면이다 하는 제목으로 십자가의 두 측면 이런 제목으로 제가 잠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 형상이라는 것은 대단히 이제 친숙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교회 그러면 떠오르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근데 이제 믿지 않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공동묘지가 또 제일 많이 생각나기도 할 텐데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교회 하면은 딱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이제 십자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교회는 또 유독 이 모든 건물들 이제 월세를 얻어서 이렇게 예배당을 하건 어떻게 하건 간에 어쨌든 십자가를 이렇게 높이 세워야만 되는 그 이제 중세의 고딕 문화죠. 그게 고딕 양식 그 성당을 이렇게 뾰족하게 첨탑을 짓던 그 문화가 이제 그대로 이제 개신교회에서도 이제 남아 있기 때문에 마치 이제 그 한 상가 건물 전체가 다 교회인 것처럼 보이게 이렇게 이제 첨탑을 높이 이제 뾰족하게 쌓고 그 제일 꼭대기에 이제 십자가를 하고 거기 이제 네온 사인을 이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물론 그것보다 더 높이 올려져 있는 것은 피뢰침이죠. 예. 그래서 그렇게 십자가를 그 밖에다가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예배당에 들어가 보면은 제일 먼저 이제 이 강단 쪽에 이 중간에 또 십자가가 또 하나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이제 저희는 그게 없습니다. 또 이제 강대상 앞에 또 십자가가 하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헌금바구니들의 십자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의 그 가운에 또 십자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성가대들의 그 가운에 다 십자가가 또 이렇게 있어야 되고, 또 뭐 헌금봉투에도 십자가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십자가가 대단히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십자가를 빼면은 교회의 모습이 안 남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많이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1세기 AD 100년경 영년에서 뭐 100년이 또 이런 1세기를 사는 그러한 어떤 그 이교도 로마인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로마인이에요. 그런데 그 로마인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 형틀이라는 것은 십자가라는 것은 가장 극악무도한 그 죄인을 처형하는 처형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그 십자가라는 것을 온통 자기들이 사는 그 거처나 이런 모임 장소에다 온통 도배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십자가를 잘 깎아가지고, 뭐, 금으로 깎든, 은으로 깎든, 나무로 깎든 잘 깎아서 이렇게 목걸이를 이렇게 하고 다니고, 또 귀걸이를 또 십자가로 모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또 멋있게 또 하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로마 사람이라면 대단히 쇼킹했을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저 끔찍한 저 사형 도구를 저렇게 모양을 내서 목에다도 걸고 다니고 귀에다도 걸고 다닐까? 그래서 아마 그런 사람을 봤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람을 미친 사람쯤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정상이라면 대단히 반항적인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이 사회에 대해서 대단히 반항적인 사람이구나. 그래서 뭔가 그 저항하는 그 마음으로 저것을 저렇게 저 끔찍하고 수치스러운 저 형틀을 저렇게 목에다도 걸고 다니고 귀에다가도 보란 듯이 저렇게 걸고 다니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어떤 사람이 단두대를 그렇게 형상을 딱 해가지고 목걸이나 이렇게 귀걸이를 하고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단두대 뭔지 아시죠? 이렇게 위에서부터 칼날이 내려와서 목을 탁 자르는 그 처형 도구죠? 근데 그것을 이렇게 목이나 이런 데다 하고 다닌다. 귀걸이나 이렇게 하고 다닌다. 더군다나 자기 가족 중에 사랑하는 어떤 가족이 그 단두대에 목이 잘려서 정말 처형이 된 너무나도 정말 끔찍하고 아픈 기억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러한 것들을 장식으로 달고 다닌다. 이러면 대단히, 정말 대단히 저 사람이 정말 미쳤나. 이렇게. 또는 저 사람이 정말 반항적인 사람이구나. 체제에 대해서 정말 어떤 반골 기질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단두대나 또는 현대 처형 기구는 전기 의자가 있죠. 그렇죠? 전기 의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목걸이 이렇게 하고 다니면 강대상 앞에다 전기 의자 이렇게 딱 아니면은 일반적인 방법은 이제 총살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총살시키는 그 장면을 세팅을 해 가지고 이 인형으로 세팅을 해 가지고 그거를 뭐 여기다가 이렇게 곳곳에다 장식을 해 놨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럼 대단히 이상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죠? 그건 대단히 이상한 거예요. 그토록 그 저주의 상징이고 끔찍했던 그 십자가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에게 대단히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된 것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온 세상의 구원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형틀의 처형이 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죽으신 이유가 단지 그분이 뭔가를 정말 극악무도한 범죄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의 죄 때문에 그분이 죽음을 맛보실 필요가 없는 분이었지만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형틀이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형틀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사실 그 형틀을 그렇게 집안 곳곳에 또는 모임 장소 곳곳에 또는 내 몸에 이렇게 장식물로 그렇게 하고 다닐 만한 그러한 성질의 것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AD 한 300년대 초에 이제 그 로마가 이제 그 복음을 핍박하다가 그 복음을 이제 계속 핍박해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 작전을 바꿔서 이것을 이제 지하에 있던 것을 오히려 밖으로 끌어내서 마음껏 믿게 해주면서 그것을 이제 변질시키는 그 과정에서 로마 캐톨릭이라는 것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캐톨릭은 우리가 알듯이 그 기원이 이제 바벨론의 신비 종교에 있고 그래서 모든 이교도의 그 여러 가지 잡다한 그 신들, 그 신들을 다 혼합을 해가지고 만든 그러한 종교 정치 집단이었습니다. 이러한 로마 가톨릭이 이 십자가를 재빨리 이제 상품화한 것입니다. 종교화하고 상품화하고 문화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그 이집트인들이 고대로부터 섬기던 그 앵크 십자가라고 하는,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T자 모양에다가 위에 사람 그 이제 얼굴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돼 있는, 원 바로 아래에 이렇게 T자가 있는, 그 타우 십자가 이렇게 뭐 이렇게도 하고 앵크 십자가라고 하지요. 그 십자가를 그 고대로부터 이집트인들이 그것에 대단히 어떤 주술적인 힘이 있다고 믿었는데, 그러한 십자가의 그 개념을 재빨리 기독교의 예수님의 형틀에 이제 접목시키면서 이것을 종교화하고 상품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톨릭에서부터 반쯤만 떨어져 나온 소위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그 개신교회들이 그러한 로마 가톨릭의 그 문화를, 그 잔재를 온전히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프로테스탄트 교회 내에서도 그러한 문화가 이렇게 대단히 편만하게 이렇게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는 늘 이것이 대단히 끔찍하고 저주스럽고 참 혐오스러운 그러한 사형 도구였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마도 형상으로서의 십자가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먼저 이 형상, 십자가 형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어떤 단순한 종교심에 매여 있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제 교회에 다닌다 이렇게 얘기할 때, 또 이제 예수님을 진심으로 마음속에 이렇게 구원자로 모셔드렸다 할 때,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그 십자가는 또 어떤 것입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보는 십자가는 그 나무 형상 십자가이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먼저 딱 떠오르는 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 이것이 먼저 머리에 떠오를 것입니다. 아, 십자가.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셔서, 그래서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이 떠올라야만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은 죄에 대한 그 하나님의 저주와 또 심판을 보여주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여기에 수치가 있고 여기에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1장인데요. 22, 23절에 보니까 사람이 만일 죽음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으므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위에 달거든 그의 몸을 밤새도록 나무 위에 두지 말고 반드시 그날에 그를 묻어서 주내 하나님께서 내게 상속 재산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지니 하고 가로 열고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것이 지금 구약 시대에 지금 모세 시대에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인데, 사실 이때에 이 나무에 달린다는 이 표현이 사실 그 나무에 달려서 사형을 시키는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거기 잘 읽어보시면 그를 죽여서 나무 위에 달거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죽인 것입니다. 이미 사형을 시키고 나서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무 위에서 사람을 죽도록 놔둔다기보다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일반적인 그 사형 방법은 바로 돌로 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것도 대단히 끔찍한 방법이죠. 그렇죠? 예, 우리 가족 중에, 친척 중에, 또는 친구 중에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돌로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너무너무 끔찍한 일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어쨌든 그러한 그 돌로 치는 방법이 일반적인 방법이었는데, 이제 뭐, 물론 화살로 이렇게 이제 죽이는 방법도 있고 그랬지만, 여기에 지금 있는 모습은 이미 죽은 사람의 시체를 지금 땅에 묻지를 않고, 나무 위에 일정 시간 동안 매달아 놓음으로써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았다는 것을 표시하는 그러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대해서 해석할 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신 그 사건, 그것이 지금 의미하는 바는 신명기에서 이렇게 이미 말씀하셨던 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것을 지금 의미하는 그런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이 달리신 이 십자가에는 단순한 저주의 의미만 있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이제 피가 있어야 했습니다. 피가.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즉 내가 말함은 오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십자가의 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십자가의 피. 십자가의 이 처형 방법 중에서 만약에 이것이 그냥 단순히 사람을 목 졸라 죽인 상태에서 숨이 멎게 해서 나무 위에 매달아 놨다면 그것만 가지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충족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대로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았다는 의미는 보여줄 수 있을지언정, 그러나 예수님의 그 대속의 사역, 그것까지를 의미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역사적으로 이 십자가 처형 방법이라는 것이 이렇게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이렇게 사시는 이 시대에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공개적인 그 처형 방법이 되기 전까지, 그 때가 되기 전까지는 사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좀 역설적인 말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 처형 방법이라는 그 처형 방법이 그렇게 공개적으로, 한 사회에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그렇게 일반화되기 이전까지는 사실 메시아가 오실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때를 다 조정해 주셨다고 이제 믿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되었건, 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된이 십자가는 그 안에 신명기의 그 말씀대로 그 저주의 의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았다는 그 의미가 있고, 또한 가지는 그분이 그곳에서 피를 흘리셨다는 의미가 있는데, 레위기에 보니까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피를 흘린다는 것은 곧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피를, 짐승의 피를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러한 저주와 또 수치와 또한 가지 그 피를 흘림으로써 생명을 내어놓는, 그것이 모두가 다 충족이 되어야 했던 것이고, 그러한 것을 가장 잘 만족시키는 처형 방법이 바로 로마인들이 집행한 그런 나무에 달아 죽이는, 즉 십자가 처형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누구나 예외 없이, 단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피 공로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즉 예수님께서 달리신 이 십자가는 대단히 특별한 의미가 있고, 또 우리가 그 십자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늘 묵상하고, 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달렸어야 할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달려서 돌아가셨지. 이 감사가 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잊고 사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그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 위에 바로 나도 같이 달려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고 그 소유권이 사실 바뀐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많은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 고백 따로 또 자기의 삶 따로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마치 내 삶을 보다 풍요롭고 윤택하게 해주는 어떤 도구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도깨비 방망이처럼 내가 금 나와라 뚝딱, 하나님의 이름으로 은 나와라 뚝딱,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그냥 내 어떤 명령에 순종해서 아파트도 주시고, 좋은 차도 주시고, 사업 성공도 주시고, 뭐 대학 합격도 주시고, 뭐 이렇게 척척 뭔가를 그렇게 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문제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 성경에 나오는 그 십자가를 이해할 때, 아, 십자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신 그곳, 아, 그 형틀, 아, 그게 십자가잖아.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대속 사역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잖아. 여기까지만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는 또 다른 반쪽의 측면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달리신, 나를 위해서 달리신 그 십자가만을 알고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반쪽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반쪽은 바로 내가 함께 달려있는 그 십자가, 이것을 이해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 중에서 또 오해를 해서, 아, 십자가, 아, 그래? 예수님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서 내가 정말 믿음으로, 단지 믿음 하나로, 믿는 것 하나만으로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아, 그런데 구원받고 보니까 예수님이, 나에게도 뭔가 큰 짐을 지워서 내가 뭔가 어떤 수고를 또 많이 하고, 내가, 어떤 그 노력을 하고 뭔가 대가를 치르고 심지어 나에게 그 어떤 그 피를 철철 흘리는 고행을 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또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에 함께 달려 있다고 이야기할 때 그것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어떠한 고행으로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종교인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개념입니다. 나의 십자가라는 것은, 나의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 예수님이 달리신 그 죽음과 예수님이 죽으신 그 죽음과 내 죽음이 하나가 되는 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동질화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질화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저의 죽음이 되었습니다 하는 그 고백, 그 고백이 있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과정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렇게 다가와가지고 이제 성경을 설명하면서, 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사실은 하나님 자신이시죠. 그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당신을 위해서 당신이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들었을 때그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여기 참 대단히 미묘한 문제인데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대신 죽으셨다는 그 죽음의 의미가, 나 자신을 여전히 남겨놓은 채 그분만 돌아가셨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하는 문제가 대단히 이게 미묘하면서 중요한 문제예요. 그것을, 아,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 주셨고, 아, 그래서 나는 죽을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어쨌든 예수님의 힘입어서, 예수님을 힘입어서 내 삶을 잘 살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드린다는 것은 그 의미는 뭐냐면, 아,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님과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그 예수님에게 내가 들어가는 문제구나. 그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문제구나. 그래서 내 자신이 그 십자가에 같이 달리는 문제구나. 이걸 이해할 때 우리가 참되게 복음을 이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받았을 때, 우리가 2013년에 소개를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로 이 지상 생활을 하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저쪽 지금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지금 갈릴리 쪽에서 사역을 하시고, 또 예루살렘 그 성문 밖에서 지금 처형을 당하시던 그 장소, 그 십자가가 있는 시점은 근 2000년 전입니다. 우리가 보통 AD 30년경으로 보통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지금으로부터 쳐도 한근 2000년 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죽으셨고, 나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2000년이나 지난 지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예수님을 내가 이제는 내 개인의 구원자로, 나를 살리시는 분으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내가 모셔드린다는 그것은, 그 의미는 뭐냐면, 내가 시간과 이 공간을 초월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 내가 같이 달리면서 내가 같이 죽는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내 죄가 처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질화가 되지 않으면 내 죄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부활한 자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을 전제하는 것이 아닙니까?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아,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나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 저는 예수님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는 의롭게 되어서 저는 이제 이참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부활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부활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무엇으로 판단이 되는 것이냐면, 부활하기 직전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느냐로 판단이 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이 없는데 부활을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내가 과연 정말 2000년 전에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 예수님과 함께 그 달린 나의 모습을 내가 정확하게 보았느냐. 네, 이 문제가 내가 종교적인 믿음 생활을 하느냐, 아니면은 실제 예수님의 생명을 사느냐를 이제 가름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에서 7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 지금 죽음도 이야기하고 부활도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니까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는 것의 바로 전 단계는 뭐냐면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기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에 동질화되지 않았다면 그분의 부활에도 동질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결혼이라는 것도 이것이 참 신비한 것이죠.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보면은 그들의 이름이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이름이 아담과 이브 두 사람의 이름이 아담이에요. 그래서 지금 둘이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결혼할 때, 배우자의 영광이 내 영광이고, 배우자의 또 고통이 내 고통이 되는 것이죠. 배우자의 고통은 배우자의 것이고, 배우자의 영광은 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편의 영광이 아내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남편의 수치가 또한 아내의 수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도 똑같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부활을 맛보려면, 그럼 반드시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죽은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함께 달려있는 자신의 이 모습을 보는 사람,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는 사람, 이 사람이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철저하게 보게 됩니다. 오전에도 우리 이제 장영민 집사님이 이제 작년 성경 공부를 할때그 이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시면서 이제 저도 많이 아멘이 되었습니다. 이 저와 여러분이 죄의 본질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들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성경이 뭘 말씀하시는지를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아, 나라는 사람이 그래도 내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나라는 사람이 그래도 쟤처럼 저렇게 형편없진 않으니까 나라는 사람은 참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인간이 뭔지 또 죄가 뭔지 이런 걸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꽤 괜찮은 사람이었으면 하나님의 아들께서 직접 이 유한한 인간의 몸에 갇혀 있다가 그 죽음의 사망의 그 고통을 맛보실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분께서 이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그분께서 그분이 지금 붙잡고 계신 것을 놓기만 하면 이 모든 이 우주가 지금 해체가 되는데 이 원자의 구조가 다 해체가 돼서 이것이 다 지금 없어지는데 그런 분인데 그러한 분이 일개 피조물의 그 몸에 갇혀서 33년 반을 사시고 그 인간들에게 뺨따귀를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벌거벗겨진 채 피를 흘리고 개처럼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던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아담의 본성, 천연적인 이 본성이 얼마나 끔찍한 것이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예수님이 왜 그렇게 도대체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말씀으로 그냥 해서 모든 걸다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실 수도 있지 왜 그렇게 어려운 길을 택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사람이라면 사람의 이 인간의 죄가 얼마나 지긋지긋하고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에 대해서 내가 정말 바르게 살아보려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정말 분투를 해본 사람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압니다. 그러니까 대충 살아본 사람은 잘 몰라요, 이게. 그러나 정말 사도 바울처럼 정말 율법에 있어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정말 그온 율법을 다 지켜보려고 했던 그 사람. 또는 마틴 루터처럼 정말 이 베드로 성당의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그렇게 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했던 사람만이 이것이 인간의 노력 가지고는 100번을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어떠한 죄가 상습적으로 짓는,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있는데 그러한 것이 정말 내가 어제 결단하고 또 오늘 결단하고 오늘도 수십 번을 결단해도 안 되는 그러한 것들이 있어서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고민해 본 사람이라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노력 자체를 안 하고 사는 분들은 이 거룩함에 대한 열망,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잘 모르고 사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성경적으로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은 그러한 노력을 하고 그래서 그러한 노력으로 안 되더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아, 이것 때문에, 아, 이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구나. 내 대신 해주실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면서 이 구원이 정말 감사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 주신 그 십자가만을 이해하고 사는 삶, 그 삶은 여전히 그 십자가가 품고 있는 그 나머지 반쪽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고 있다. 참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사실 죽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삶은 결국 누구의 삶인 것입니까? 그 뒷부분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물질적인 축복을 받지 않으면 그러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건 가짜입니다. 그건 거짓이에요.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십자가에 달려 있고 나를 통해서 누가 사시는 것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60평 아파트 필요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벤츠 타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갈망하실까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가 서울대 꼭 붙어야만 되는 것만 갈망하실까요? 우리가 꼭 주식해서 부자가 돼야 되는 것, 우리가 감기도 안 걸리는 것,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갈망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그건 사실 인간 박노천이가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담의 본성, 옛 자아가 갈망하는 것이지 그것은 예수님이 갈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지금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도 보니까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야말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에 동화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니까 이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그 사실, 그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정확히 확인한 이후에 우리가 매 순간 우리 육신이 내가 살아있어. 박노찬이 너 살아있잖아. 너 이것도 해야 되잖아. 너 저것도 해야 되잖아. 너 돈도 필요하지. 너 차도 필요하지. 너 세상에서 성공도 필요하지. 명예도 필요하지. 이렇게 제 육신이 저를 속일 때 제가 성경에서 제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 달려있는 모습을 정확히 보았다면 그러면 그러한 순간에, 그러한 유혹이 닥치는 순간에 내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박노찬이 너 죽었잖아. 박노찬이 너 성경,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네가 죽었다고 말씀하시잖아. 네 몸뚱아리는 네가 여전히 살아있다고 발버둥 치고 있지만 그렇게 너를 속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죽었다고 말씀하시잖아. 너 그거 성경을 통해 봤잖아. 그러니 너 지금 즉시 너 자신을 다시 십자가 앞에 세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 하는 그것입니다. 그때 내 육신이 나를 속이는 순간에 내가 내 육신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와 동일한 그 믿음이 발휘되어야 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내 육신이 나를 속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육신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그 믿었던 그 믿음, 그 믿음을 내가 그때 동일하게 발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사실이 없는데 내가 성경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사실을 깊이 본 적이 없는데 그게 동의가 안 됐는데, 그것이 이해가 안 됐는데, 그런데 내가 살면서, 아이고, 이 육신 내가 죽여야지, 나를 죽여야지, 나를 밟아야지, 이 성질을 밟아야지, 꾹꾹 누르고 있는 그것을 이제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미묘하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너희를 죽은 것으로 처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그 표현이 죽었기 때문에 죽은 것으로 여기라는 말씀이에요. 죽었기 때문에 죽은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죽은 사실을 인정하라는 의미인 것이지 죽은 사실이 없는데 죽은 사실이 보여지지 않았는데 그런데 너 자신을 죽은 것으로 여기라 이렇게 되면 그러면은 그게 종교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을 아무리 오래 믿어도 그 안에 해방감이 없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종교 생활만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데 그 하나님을 내가 계속 끊임없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쫓아가야 되고 부흥회를 통해서 쫓아가야 되고 주야삼창을 해가지고 저 멀리 있는 하나님께 내가 도달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순간에 하늘까지 쫙 놓여졌던 사다리가 내가 새벽 기도 한번 빠지면 사다리가 한 계단 없어지고 내가 십일조 한번 빼먹으면 또한 계단 없어지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그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내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함께 동질화되는 이 문제가 명확하지 않은 사람이 평생을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는 성경 전체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한 말몇 마디로 우리가 전체를 이해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삶을 통해서 평생을 우리가 음미하고 여러 각도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십자가를 생각할 때 반쪽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달려주신 그 십자가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곳에 함께 달려있는 나의 모습, 내가 함께 달려있는 그 십자가를 우리가 보아야 한다. 그 정도 이야기하는 것으로 오늘 제가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